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100%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음 주간을 또 패션 위크라 그러죠.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51절에 보면 이에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성서의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나가는 것을 막는 휘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죄된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그대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자신이 죄의 값을 100%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된 본성 속에서는 이 원죄의 뿌리가 있고 자범죄의 죄들이 죄된 본성에서는 우리 속에서 자꾸 파워를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그 죄된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과 파워를 우리가 넉넉히 정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휘장, 죄의 장벽이 무엇인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걸 선포하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두고 아담 하와를 짓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창조의 목적은 자신의 킹덤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그러면 나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왕이 있고 통치자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고 통치자시고 나라의 주권자십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백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담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주권자가 제정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왔나? 이 선악과는 선악과의 금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준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리고 죄가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 우리만이 하나님과 첫째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똑똑한 개 있으면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짐승의 펫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통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보이시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만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원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여러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통솔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권유를 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또 태케어하고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아담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기 전에는 IQ가 너무 좋아요. 탁월한 통찰력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데려오니까 다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뭐 가뭄이 온다거나 먹고 살지 못한다거나 뭐 전혀. 단지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 마음껏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법을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금령을 준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그 위계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금령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대우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위치의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위치 의식을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서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을 완전히 생거짓말장이로 만들었어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 미혹을 받아 그걸 따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사이의 위계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가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에 우리 각자 미국에 살지 않아요? 미국의 법을 어기면 위계 질서를 어기면 아니 나라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삶의 영역에 또 가장 중요한 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위계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제정한 교회, 가정, 사회, 학교 다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 위계 질서가 파괴되면 그 자체 단체가 다 붕괴되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령 법을 줬어요. 그런데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원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이게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있어서 자범죄가 자꾸 나와서 죄를 져요. 죄의 근본 본질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죄의 본질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었어요. 불신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러다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 불못의 심판. 살아서 움직이는데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 죽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두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삶 속에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하나님 없이 왕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서 입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계질서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혹시 선악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신 분? 임신 8개월 정도 된 분. 예, 오늘 선악과를 다 토해내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옛 본성이 자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거 불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 돼. 무조건 순종. 아우 순종 힘들어. 죄된 본성은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된 본성의 뿌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왕권을 짓밟아버리고 거부하니까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 거기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죄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시로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불신 모든 자 사탄 마귀는 둘째 사망 불못의 영영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노화가 되고 병도 오고 육신이 죽어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선악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자는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죄의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둘째 사망.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영토록 불못에서 심판을 받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하게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둘째 사망에 해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고 치러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하여 원죄가 돌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범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원형의 모형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씬이 이내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원죄의 뿌리가 있으니까 자범죄 막 죄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아 내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 나가야지 스스로 가는 자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배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가난한 마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아담의 죄된 본성을 이어받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에 도달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스스로 인정받는 거룩과 의로움에 절대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자기 백성을 다 쓸어서 불못에 집어넣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구속의 법, 구원의 법을 하나님만이 제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인간은 원죄가 들어오고 자범죄가 들어와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몸은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이지만 전적으로 무능한 걸 얘기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살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야 돼요. 살리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구속의 법, 구원의 법은 하나님 편에 요구하는 공의도 100%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인간을 개런티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양쪽에 이 구속의 법이 양쪽을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대신 대속할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다 쓸어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첫 복음을 선포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스스로 100%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첫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로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할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충족시킬 세이비어, 구원자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내셔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아니 자기도 죽는 판에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무죄 상태에 사람이 오셔서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법을 성취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대신 죽어서 값을 치러야 되니까 아니 죄인이 나도 죄인이고 죄인이 죽어서 어떻게 값을 치릅니까? 자기 죄값도 청산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무죄 상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방법으로 구원의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 내보냅니다. 죄 지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나무로 가리죠. 무화과나무는 해가 뜨면 다 부스러져 없어져요. 자기의 죄와 수치와 죄의 값을 인위적인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종교가 열심히 자기 수양을 하고 의로워지려고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죄사함 받냐면 다른 한 짐승이 처음으로 살생이 됐어요. 아담 하와 대신에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려 죽고 그 가죽을 덮는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구속의 법의 모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물이 죽어서 내 죄값을 죽음으로, 왜냐하면 죄의 형벌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고 아벨은 분명하게 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셔요. 그 당시는 노아의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짐승을 안 먹습니다. 고기 같은 거 안 먹어요, 양고기. 근데 아벨이 양을 키웠고 양을 드려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다른 희생 제물이 죽는 구속의 법을 그들에게 당연히 가르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 대속, 피의 제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제물이 죽어짐으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이 믿음, 하나님의 구속의 법대로.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연납이 된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냥 땅에 있는 소산. 구약의 제사법에도 소제라고 땅에 있는 곡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피의 제사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한 구속의 법대로 그걸 믿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을 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대신 죽어지는 제사법을 주신 것이에요. 제사법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건 성막이에요. 여기에 보면 짐승들이 있죠? 제물들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주셔서 이제 내가 죄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 용서받는 제사법을 지켜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이거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여기 번제단 있죠?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여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구속의 법을 이렇게 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그걸 믿음으로 제사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림자, 예표적인 구원의 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자를 상징해요. 그 앞에 희장이 있어요. 인간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운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피 없이 그냥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100% 청산이 돼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사함 받는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또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속죄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속죄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을 한 걸.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건 죄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에 계속 짐승을 또 드리고 죄짐은 그 다음날도 또 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법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 값을 100% 다 치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의 피를 뿌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이 다 청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지성소와 성소, 죄의 담을 상징한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의 값을 100% 치러주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여 그리스도 신부라고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죄값이 다 주님이 대속하시고 용서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구속의 법, 내가 이렇게 해서 살려주겠다 하는 그 법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11절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제사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구약시대 계속 반복적으로 불완전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끝내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완전히 죄값 100% 청산된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대신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인 걸 진실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영원히 소속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듯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sacrificial system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라는 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 믿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나가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또 템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를 알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직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찢고 열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완전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anytime, every single moment 나갈 수 있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국은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담당을 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찢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45절 46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흑암이 임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여기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예언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또 그 일날을 생명 걸고 살려줬더니 배신하고 자기 같은 지파에서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사방으로 완전히 에나미가 에어서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마음이 지저분하고 죄들이 녹아져 버려요. 천밀히 녹으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 속이 깨끗해지고 고통 속에 내가 죽어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 말하고 소망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랑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심판받는 이 고통 영육간의 이 고통 이거를 절규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을 하죠. 이사야 전체도 아무리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래도 불가능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죄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지 아니하고는 속이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을 하죠. 그 다음 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에 허물이라는 것은 패샤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걸 여기에 패샤 허물.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패샤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의 뿌리, 거기 자범죄.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야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므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흑암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속에서 패샤 허물이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겼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의 통치를 반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는 죄된 본성이 이 땅을 산 자가 있잖아요. 계속 패셔 허물이 나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있고 가정에 위계 질서가 있고 사회에 법도를 줬고 학교에도 법도가 있고 우리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위계 질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항상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패셔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에 이것이 죄의 아주 근성이에요. 마귀로부터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패셔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유의지 프리위를 줬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형상이 어그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저 안이 지성서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기는 성서의 이 앞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휘장이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다고 해요. 찢기가 힘들어요. 이걸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는 건 인위적으로 찢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 자신이 이걸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죄의 담을 하나님 자신이 허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2위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찢어 열어놓으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자신의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직통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는 영광스러운 왕의 권위를 부여받아 왕으로서 제사장 사역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애당초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 하나님의 이미지의 원형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왕권에 순종을 할 때는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희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직통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아 밖으로 나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예요. 축복을 주고 우리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뱀과 정갈, 마귀, 뭐 온갖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발로 받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희장에 늘 들어가 그 임재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충만한 능력을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천지 창조를 한 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많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수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맥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합니다. 어둠에서 우리가 불러냈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 기이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빛을 선전하게 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먼저 예수님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모든 병 약한 거 다 고쳐요. 귀신 들린 자 모든 걸 다 고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원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권세, 죄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걸 다 해방하러 온 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36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그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 그래요. 이 속에서부터 창자가 애끓는 것 같은, 타는 것 같은 컴패션, 동정심, 우리를 볼 때 불쌍해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죄성이 있어 죄짓고 눌리고 엎어지고 또 문제에 눌리고 삶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모든 인간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창자가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이 사랑과 마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선악과 먹은 거 이 예배 속에서 다 토해내기 바랍니다. 다시는 패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십자가에 이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놀리고 고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육간에 또 문제가 덮쳐서 걱정 슬퍼하고 혹은 자기의 죄로 엎어지고 눌리고 온갖 것들 스프랑크니조마에 가슴에서 청자가 녹는 것 같은 컴패션과 동정심을 갖고 우리를 도우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험, 눌림, 아픔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 주님이 능히 도와주시려고 스프랑크니조마에 가슴이 막 창자가 타는 것 같은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요. 문제를 갖고 나면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이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은 무죄 상태인 걸 얘기하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시장을 쫙 열어놨기 때문에 담대히 매 순간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장을 열어놓고 오라 오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러면 도망가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계속 그래서 every single moment 다윗도 계속 밤낮으로 그 지성소의 영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임을 받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적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도우심의 기적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한량없는 자원을 받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자세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 교만, 뭐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 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선악과로 너무 많이 드신 거 다 토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청소해 주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이 육체를 입고 남은 인생을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과 인격과 그리고 권세와 왕권 제사장의 축복권 주변에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유대인 중심의 제사법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법의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새 언약 시대가 열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 중심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감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가 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성소의 대제사장만도 안 돼 확 찢어버려서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파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설교를 집중해 들으면 여러분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매 순간 담대히 나가 우리 너무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더 큰 은혜 기도 제목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다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왕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